보통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아주 명확한 체크리스트 같은 걸 원하곤 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아침 6시에 일어나기, 탄수화물 줄이기 이런 것들이요?
네네, 맞아요. 운전할 때 화내지 않기 같은 거요. 그러니까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엔지니어처럼 원인하고 결과가 딱딱 떨어지는 매뉴얼을 기대하는 거죠. 이 매뉴얼만 완벽하게 지키면 내 삶이 통제될 거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요.
사실 누구나 그런 통제감을 원하거든요. 뭔가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 본성, 특히 그 깊은 욕망이나 감정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면 그 깔끔했던 체크리스트가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 앞에서도 진짜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되죠.
우리는 막 완벽한 도덕적 통제를 꿈꾸면서도 정작 통제불능의 본성 사이에서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매일 좌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혼란스러운 인간의 내면, 그 모순된 투생의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7장 1절에서 8장 4절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어온 이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통제 사이의 갈등을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고대 종교 텍스트를 해독하는 그런 지루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키너 박사님의 통찰은 고대 지중해 세계 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경심리학이 말하는 뇌의 자동반사 반응, 그리고 인지적 통제 능력이 가진 한계까지 정말 폭넓게 넘나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아주 방대한 분석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왜 그렇게 자주 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상황을 겪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할 때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군요.
우리가 통제하려는 대상이 정확히 뭔지 정의하는 게 사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규칙이나 율법이 왜 실패하는지 논하기 전에 도대체 그 규칙과 충돌하는 녀석이 누구냐, 이걸 파악해야 하니까요.
적을 알아야 이긴다,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플라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만이 고결하고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육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소마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자 무덤이었어요.
아, 몸 자체를 감옥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네, 그래서 소마세마라는 언어 유희를 썼습니다. 즉, 몸은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중에 등장한 영지주의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 물질적인 몸을 본질적으로 악하고 열등한 걸로 여겼거든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 혐오스러운 육체를 탈출하는 게 목표였던 거네요.
맞아요.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했죠.
잠깐만요. 그러면 영지주의나 플라톤 철학의 관점이라면 우리가 매일 겪는 다이어트의 실패나 분노 조절의 실패 같은 그런 도덕적 딜레마의 원인이 전적으로 이 물리적인 몸뚱이 자체에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애초에 불량품으로 설계됐다는 뜻인가요?
철학자들은 약간 그렇게 해석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키너 박사님이 바울의 시각이 그 지점에서 고대 철학하고 완전히 갈라진다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상은 유대교적 창조관, 그 창세기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선언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로버트 건데리 같은 학자들의 분석을 봐도 성경이 말하는 물리적 몸, 즉 소마 자체는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하게 창조된 아주 좋은 도구죠.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육신, 그리스어로 사르쿠스에 있습니다.
몸과 육신. 사실 한국어로는 거의 비슷한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텐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바울이 사르쿠스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쓸 때 그건 단순히 우리의 피부나 근육,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창조주와 분리된 피조물로서의 한계, 유한함,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 무엇보다 죄에 대한 취약성으로 확 기울어진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 단순히 생물학적인 몸뚱이가 아니라 어떤 취약한 상태나 본성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즉 사르쿠스가 되셨다고 표현할 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차이가 아주 명확해져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럼요. 큰일 날 소리죠.
신이 인간의 유한함, 그 상처받을 수 있는 약함,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으로 아주 자발적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악해진 게 아니라 약해지신 거죠.
아하, 신체적 열정이나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키노 박사님의 강의 내용이랑 바로 연결이 되네요. 사실 진화론적 관점이나 생물학적 관점으로 봐도 그 식욕이나 성욕 같은 신체적 열정, 패션, 이는 인류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그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인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맞아요. 배고픔의 고통이 없었다면 막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먹을 걸 구하러 나가지도 않았을 테고, 종족 번식에 강력한 충동이 없었다면 인류는 빙하기를 넘기지 못하고 멸종했겠죠. 자동차로 비유를 좀 해볼까요? 자동차 엔진 안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폭발력 자체는 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힘이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폭발력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열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폭발력이 조향장치를 망가뜨리고 스스로 자동차의 운전대를 덥석 잡게 놔두는 것, 그게 바로 대형사고를 치는 원인이라는 거군요.
그 자동차 비유를 우리의 현실적인 도덕적 딜레마로 가져와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엔진의 힘, 즉 열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맹목적인 열정이 우리의 이성과 도덕적 결정을 지배하도록 그냥 통제권을 확 넘겨준 상태.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하는 육신, 즉 사르크스의 상태인 거죠.
방향성이 문제라는 거네요.
네. 인간은 선한 의지나 영적인 가치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맹목적인 물리적 충동이나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운전대가 함부로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나약하고 충동에 막 휩쓸려서 운전대를 뺏기기 쉬울 상태라면 오히려 아주 강력하고 엄격한 규칙을 주어서 통제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규칙으로 묶어버린다. 뭐 그런 접근이시군요.
네,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로마다 아주 촘촘하게 설치하고 법규를 강화하듯이 말이죠. 도덕의 매뉴얼, 즉 율법을 우리 삶에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면 엇나가는 본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접근입니다. 인간 사회가 법을 유지하고 굴러가는 기본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규칙의 역설이라는 아주 깊은 인간 심리의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키너 박사님은 바울이 로마서 7장 초반에 제시한 그 과부의 비유를 언급하는데요.
아, 과부의 비유요? 어떤 내용이죠?
당시 랍비들의 문헌인 미슈나 기틴에 나오는 이혼이나 결혼 법규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남편하고 결혼 관계에 있을 때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적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결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 역시 기존의 그 율법의 지배라는 옛 질서에 대해서 죽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질서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율법, 그러니까 올바른 도덕적 규칙 자체는 분명 선한 건데 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삶이 가능한 건가요?
규칙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인폼을 해주는 거죠.
정보 제공의 역할이군요.
네, 하지만 거기가 끝입니다.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정보는 결코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 즉 트랜스폼 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현미경처럼 아주 쫙 확대해서 보여줄 뿐이에요. 키너 박사님이 강의에서 든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홍색 코끼리 현상이죠.
아, 분홍색 코끼리?
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진행자님에게 지금부터 딱 1분 동안 머릿속에서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절대 떠올리지 마십시오 라고 엄격한 규칙을 부여했다고 가정해보죠.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벌써 제 머릿속은 거대한 분홍색 코끼리떼가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파리예요.
하하하, 규칙을 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금지당하는 순간 우리 뇌는 오히려 그 금지된 대상에 모든 주의력을 쏟아붓게 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규칙이 정교해지고 금지 항목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뇌와 욕망은 오히려 그 경계선을 의식하고 집착하게 돼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라는 율법의 지시가 역설적으로 선 밖에 금지된 영역에 대한 호기심, 반항심, 그 죄의 경향성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기를 쓰고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리네요.
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지만 나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오히려 억눌린 욕망의 스위치를 탁 켜버리는 역할을 하고 마는 거죠.
결국 규칙이라는 정부의 양이 우리의 도덕성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아, 키너 박사님이 강의 중에 영어 문장 분석을 예로 든 아주 유머러스한 농담이 떠오르네요.
아, 그 나는 고양이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문장이요?
네네, I saw the cat run. 이 아주 단순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나는 1인칭 대명사고, 보았다는 과거 시제의 시각동사고, 고양이는 라틴어로 펠릭스 도메스티쿠스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쪼개듯이 분해한다고 해서 문장이 전하려는 그 진짜 생동감이나 고양이의 날렵한 움직임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동은 싹 사라지고 뼈대만 남게 되죠.
맞아요. 고대 유대 랍비들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대목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가 두 번 들어간 것을 두고 막 집착했던 이라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하는 식으로 온갖 미시적인 의미를 부여했었죠.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텍스트의 문법과 스펠링 하나하나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즉 미시적 관리를 하지만 정작 그 텍스트가 가리키는 거대한 숲은 완전히 놓치고 만다는 점을 꼬집으신 거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규칙의 문법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지식을 통제와 완벽의 수단으로 착각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을 찌른 겁니다. 만약에 외부의 규칙이 그저 정보만 줄 뿐이고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바꾸지 못한다면 말이죠. 인간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그 수많은 도덕적 매뉴얼을 다 지켜내려고 발버둥 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인지 부조화와 좌절이 찾아오겠죠. 나는 왜 이 모형일까 하면서요.
네, 그 처절한 좌절의 심리가 바로 로마서 7장의 아주 유명한 절규로 나타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어떤 논쟁인가요?
과연 이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나, 화자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문맥만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현재 시제로 아주 강렬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라틴 교부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이것을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바울 자신의 현재 상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그리스 교부와 현대의 저명한 신약학자들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거든요. 키너 박사님 역시 이 대목이 고대 수사학에서 아주 흔히 쓰이던 프로소포포이아라는 기법의 확률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법입니다.
아, 롤플레잉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변론가가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입장에 싹 빙의해서 나는 억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배심원들의 감정을 팍 움직이려 했던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바울 역시 청중의 깊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특정 페르소나를 쓴 거예요.
그럼 그 페르소나가 대변하는 게 누군데요?
더글라스 무 같은 학자의 견해를 빌리자면 이 절규하는 나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든 규칙을 지켜보려고 낑낑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변합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영적인 개입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의지력, 그러니까 육신만으로 완벽한 도덕성을 성취해보려는 모든 인간의 헛된 시도와 그 필연적인 절망을 상징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모든 도덕을 통제하려는 그 처절한 강박이네요. 아, 이 대목에서 키나 박사님이 자기 동료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통 꺼내신 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너무 겹쳐 보여서 진짜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 그 CDO 농담 말씀이시군요.
네. 그 박사님의 동료가 자기는 정리정돈에 막 집착하는 강박장애인 OCD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굳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자기는 OCD가 아니라 CDO라고 부른다고 농담을 했죠.
강박조차 완벽하게 정렬해야 마음이 편한 분이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우스갯소리가 사실 우리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이어트 앱에 칼로리를 1g 단위로 강박적으로 기록하고 시간 관리 앱으로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고 심지어 읽은 책의 페이지 수까지 수치화해서 삶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걸 통제하려는 현대인의 씁쓸한 자화상이죠.
네, 내가 내 삶의 완벽한 매니저가 될 수 있다는 이 자기개발 강박이 결국 스스로를 얼마나 옴짝달싹 못하는 감옥에 가두고 무기력한 좌절로 이끄는지 로마서 7장의 절규가 완전 21세기 버전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삶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그 시도가 오히려 통제 불능의 무기력함으로 끝난다는 통찰이 아주 예리하시네요. 그렇다면 옛날 고대의 지식인 계층은 이 걷잡을 수 없는 열정과 본성의 폭주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실패했다면 철학은 답을 줄 수 있었을까요?
철학자들은 뭔가 좀 고상한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접근법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이성인 로고스를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성에 반하는 모든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즉 두려움, 슬픔, 분노 같은 열정, 페토스 자체를 아예 근절하고 소멸시켜버리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를 쫙 뽑아서 없애버린다고요. 아니, 인간이 로봇도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머리로 감정을 끄는 스위치라도 있다는 뜻입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이성과 전혀 달랐죠. 강의에 등장하는 아주 생생한 일어 하나가 이 철학적 마인드 컨트롤의 한계를 정나라에게 폭로합니다.
오, 어떤 이야기죠?
로마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세네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멋지게 설파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거센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막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오, 진짜요? 철학자가 겁을 먹었다고요?
네, 평소 그의 그 고고한 가르침을 알던 선원들이 그 창백해진 모습을 보고 뒤에서 몰래 막 비웃었죠. 나중에 세네카는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전 단계 감정, 프리 이모션이었다고 궁색하게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무서워해놓고 전 단계 감정이었다니. 하하, 철학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진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재미있게도 현대 신경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네카의 그 궁색한 변명이 생물학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인간의 뇌에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펑 하고 폭죽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어깨가 확 움츠러드는 것처럼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뇌는 우리의 이성적인 인지통제, 즉 대뇌피질이 작동하기도 전에 즉각적인 생존 반사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성이 끼어들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군요.
그렇죠. 세네카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은 혈류가 심장과 근육으로 확 쏠렸기 때문이지 그가 이성적으로 아, 나는 지금 두려워하기로 선택하겠어 라고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뇌의 생존 메커니즘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라도 별 수 없다는 거군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요. 때 핑계를 대기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은 훨씬 더 끈적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철학적 억제의 진짜 치명적인 한계는 단순한 생존 반응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메데아의 서사가 이걸 완벽하게 보여주죠.
메데아요? 그 복수의 화신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녀는 남편 이아손의 배신에 미친 듯이 분노해서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려고 자기의 친자식들을 살해합니다. 비극 속에서 메데아는 자기가 하려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악행인지 이성적으로는 뻔히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나의 분노, 즉 열정이 나의 이성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통제 불능 상태인 거죠.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그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이성의 통제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나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이성의 힘을 더 길러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했나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욕구나 감정 자체를 억누르거나 근절하려는 스토아적 시도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아주 의도적으로 인용하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스토아 철학처럼 단순히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 욕망을 없애라가 아닙니다. 바울이 꿰뚫어본 문제는 욕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욕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 또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향해 폭주하는 그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아, 엔진 자체를 끄라는 게 아니라 핸들을 어디로 꽂느냐의 문제군요.
맞아요. 철학적인 이성으로 이 왜곡된 방향성을 힘겹게 틀어막는 마인드 컨트롤만으로는 인간의 내면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와, 여기서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네요. 율법의 규칙들을 아주 촘촘하게 세워서 미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결국 분홍색 코끼리처럼 반항심만 키워서 실패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이성으로 감정을 억눌러 보려는 시도도 거대한 열정 앞에서는 메데아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겐 무슨 희망이 있는 거죠?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이죠.
네, 편도체의 반사반응이나 타락한 본성의 회로를 우리가 스스로 뜯어고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이제 이 강의의 결론이자 해답인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네, 외부의 규칙이나 내부의 이성적 의지력으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철저히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답은 내부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내부로부터의 혁명이요?
이것은 1세기 당시 바울이 갑자기 어디서 톡 튀어나오게 만든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수백 년 전 구약의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대한 패러다임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바로 이 예언이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그거군요.
그렇죠.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에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아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오류를 수정하면서 낑낑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관리자이신 분이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 즉 성령을 내면에 딱 설치해 주신다는 개념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유한함이 받아야 할 정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거죠.
율법이 하지 못한 걸 하신 거네요?
네, 바울은 이를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즉 끝없는 통제 강박과 좌절을 낳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1세기 유대사회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데요?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엘리트 랍비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의 시대에 그것도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내면에 그렇게 활발하게 역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과거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들이나 가끔 경험하는 되게 특별하고 배타적인 현상으로만 여겼거든요.
아, 특별한 소수만의 전유물이었다고 생각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밖에서 인간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율법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의 내면에 거하면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도덕적 동력의 시대를 선포한 겁니다.
와,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재적 동기에 의한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내재적 동기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죠.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신학적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날 번아웃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통찰이네요. 우리는 매일매일 키나 박사님이 언급한 그 빌립보서의 표현처럼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삶에 빠지기 참 쉽잖아요. 주는 생명의 영이 흐르고 있고 그 영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관과 방향성을 재설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말이죠. 그 다이어트 앱이나 시간 관리 앱의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던 그 얄팍한 통제 강박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진짜 자유를 숨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자유의 호흡이야말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우리의 아등바등하는 노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서서히 우리의 그 편도체 반응과 삶의 지향점마저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아, 정말 놀랍고도 깊은 통찰에 쏟아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참 많은 곳을 여행했네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약점에 노출된 인간의 몸과 육신의 차이를 살펴봤고요.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리게 만드는 규칙의 역설도 경험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소멸시키려다가 폭풍우 앞에서 창백해진 세네카의 일화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완벽을 기하려는 CDO 강박증의 그 뼈아픈 무기력함도 확인했죠. 결국 인간의 모순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차가운 정보의 나열이나 강박적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힘, 즉 성령의 역사라는 아주 웅장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도덕적 변화가 나의 완벽한 규칙 준수나 피나는 의지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새로운 정체성과 성령의 이끌림에서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시선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뉴스에 오르내리는 타인의 끔찍한 윤리적 실패나 남몰래 밤마다 자책하는 우리 자신의 뼈아픈 실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만약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완벽한 통제자가 되려는 그 피곤한 집착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인 흐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라면 끊임없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려 드는 이 현대사회에서 그 맡겨진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질문들이 깊고 풍성한 생각의 뿌리를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